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보고 싶었습니다. 뭐 처음 보는 팬들도 있죠, 그죠? 처음 뵙는 분들, 처음 뵙지만 뵙고 싶었습니다. 예, 인사하겠습니다. 예, 처음 뵙지만 뵙고 싶었습니다. 예. 다들 뻔뻔하게 인사를 잘 하시네요. 예. 우리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과 겹치는 본문입니다.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사실 거의 똑같아 보이는데 실제로도 거의 똑같아요. 하지만 그리스 원어를 보면은 한 다섯 군데 정도 이렇게 세밀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그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뭐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 저에게 더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과 이 거의 똑같다고 했던 이 마태복음 11장의 본문으로 우리 2년 전이죠. 뭐 정확히 말하면 2년도 훨씬 지났습니다. 그죠? 그때 그 전교인 수양회 때 첫 강의를 이 본문으로 했었습니다. 제목이 호모 루덴스였지요. 놀이하는 인간. 전 여러분을 그 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정말 이 보십시오. 처음 듣는 듯한 리액션. 예. 우리 목사님께 힘을 주기 위해서 아는 것도 해도 됩니다. 뭐 그죠? 벌써 보세요, 그죠? 예. 호모 하니까 뭐 알아듣지는 못합니다. 뭐 이 동성애자를 뭐 말하나 마 아닙니다, 그죠? 라틴어예요. 호모 하면 사람, 인간. 루덴스 하니까 놀이하는 인간 이런 뜻입니다, 그죠? 이제 뭐 자기 여름 휴가 갈 날이 다가오니까 저런 설교를 한다 그런 거 오해하지 마세요. 예, 그런 거 아닙니다. 뭐 휴가 때도 이제 또 계속 예배 인도하고 사람들 만나고 다니고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역동적이에요. 그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니까 살아 있거든요. 살아 있는 건 움직여요. 하여튼 우리 애들이 얼마나 살아 있을 때 귀찮게 하는지 모릅니다. 계속 움직이거든요. 애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 병든 겁니다. 골골한다. 오늘따라 왜 나를 안 괴롭히나 싶으면은 그 어디 아픈 거예요. 살아있으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도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이 그 사실 문자적 내용은 2년 전 전교인 수양회에서 보았던 것과 동일하겠지만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린 시절에 엄마가 귀 뚫지 말라고 했다 해서 지금도 그렇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제는 오히려 엄마가 신나서 딸과 함께 놀러 다니면서 딸의 귀를 막 이렇게 총 쏴가지고 뚫어줄 수 있습니다. 뭐 총 쏘잖아요, 그죠? 예. 진리는 변하지 않았어요. 사실 뭡니까? 엄마는 딸을 사랑해요. 엄마는 딸하고 같이 놀고 싶다고. 예. 그러나 진리가 표출되는 상황, 진리가 전해지는 메시지 그 자체는 변했습니다. 어린 시절 전해진 진리의 메시지는 귀 뚫지 마라 였지요. 아직 어린 나이에 그거 뚫고 나서 또 뭐 마이신 묻고 이래 해야 되잖아요. 그거 몸에 별로 안 좋다. 그러나 장성한 다음에 전해진 진리의 메시지는 나랑 같이 뚫으러 가자. 엄마도 심심하다. 너하고 같이 재밌게 놀고 싶다. 어릴 때 아버지와 술잔을 부딪히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요. 저는 지금도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저희 아버지는 입에도 안 대시거든요. 장성한 다음에는 아버지가 먼저 제안할 수 있죠. 아버지랑 한잔하자. 진리는 변치 않아요. 그러나 진리가 주는 메시지는 변합니다. 왜냐하니까 시절이 변하고 상황이 항상 변하거든요. 이제 저 같은 설교자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 그 여러분 그냥 과거에 유명했던 설교자들 있잖아요. 그 뭐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듣고 싶다 하면은 뭐 웨슬리가 했던 설교, 스펄전 목사님이 했던 설교, 그거 뭐 틀어놓으면 그만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사람들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저 같은 사람이 이 한 주 동안 말씀 갖고 실험하고 요리한 이 말씀 앞에 모인 까닭이 뭡니까? 사실 바로 지금 이 순간 영국에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인 나에게 지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뭔가를 듣기 위함 아닙니까? 그러니 같을 수가 없어요. 2년 전에 수령회 했던 그 장소에서 물론 그때는 마태복음이 본문이었지만 들었던 말씀과 오늘 듣는 말씀이 같을 수 없어요. 그 같으면 그거 게으른 목사겠지요. 문자적으로 동일하겠지만 진리는 동일하지만 진리의 메시지가 달라요. 이미 세월이 흘렀고 나의 상황은 변했고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고민들도 그때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렇게 우리는 매일 같은 말씀을 보는 거예요. 어릴 때 누가복음 다 봤다고 해가지고 커서 안 보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봅니다. 본거또 보고요. 또 보고 100번, 1000번을 봐도 새롭기 때문입니다. 100번, 1000번을 봐도 문자적으로는 하나도 변하지 않은 똑같은 책인데 하나님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날마다 새로워요. 10년 전에 누가복음 7장을 통해서 이 말씀 하셨는데 5년 전에는 다른 말씀 하셨어요. 문자적으로는 같은데 1년 전엔 또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 순간이 달라요. 우리 존재도 달라졌거든요. 내 처지가 어떻게 1년 전과 같아요, 지금? 내 상황이 같아요. 내 상황이 뭐, 내 생각이 5년 전과 지금 10년 전과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기에 그 모든 다름에 대한 꼭 맞는 진리를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기억이 잘안 나요. 예, 어제 일도 헷갈리는데 2년 전이 무슨 말입니까? 그죠? 아까 놀랬지요. 2년 전 하니까. 지금 목사님 장난하나? 그죠? 예, 어제 저번 주 설교도 헷갈리는데. 호모 루덴스, 네덜란드 철학자입니다. 그 요한 호이징하의 이 대표 저서입니다. 그죠? 지금 다들 새롭잖아요. 저기 무슨 뭐 오징어인가 뭐 호이징하 이 뭐냐 예. 그때 제가 요한 호이징하의 사진도 보여줬고요. 막 책도 보여주고 구절들도 막 이렇게 알려주고 했습니다. 지금 그 요한 누군지 쉽지요. 뭐 요한이라니까 성경에 나오면 요한인가 싶고. 인간은 그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인간뿐만이 아니라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이라고 정의했던 뭐 사실상 그 아주 중요한 거인과 같은 인물입니다. 그가 이제 말했던 주장 중에 핵심적인 주장은 놀이가 인간의 문화보다 선행한다라는 거예요. 이 문화보다 앞선 게 놀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놀이로 인해서 문화가 탄생하게 됐다는 거죠. 놀이라는 그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수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밥벌어 먹고 사는 그 직업 있잖아요. 그 대부분 수단인 경우가 많아요. 조금 뭐 안타깝지만 그래요. 그렇게 힘들고 하기 싫을 때참 많지요. 아마 대부분 월급 안 나오면 출근 안 할걸요? 제 너무 비난하는 쪽으로 말합니까? 아예 뭐 사명감에 찬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월급 못 받아도 이일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있어야지, 그죠? 예. 그런 사람 좀 우리 사회에 필요하긴 하잖아요. 좀 목사 같은 사람도 좀 그럴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월급이 안 나와도 좀 나와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예. 꼬박꼬박 입금하세요. 예. 그 생계의 수단으로 일을 한 사람 참 많습니다. 그죠? 예.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놀이는 안 그래요. 직장에서 야근을 하면 돈안 나오면 성질 나요. 근데 명절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저희 환갑 넘은 삼촌들 밤새 고스톱을 치더라고요. 그 자체가 목적이니까 즐거운 겁니다. 환갑이 넘었는데, 야, 예. 놀이 자체가 목적이거든요. 원시인들이 돈을 벌려고 벽에 그림을 그리며 놀았던 것 아니에요. 그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놀이 자체. 물론 그 가운데는 제의적인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되는 벽화가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순수한 놀이 자체는 예나 지금이나 너무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 이제 아이 한명 있는 걔가 이제 요즘 마술에 빠져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방학도 하고 해가지고, 아, 이놈 방학을 어떻게 좀 보내게 하나 싶어서 아이한테 제법 근사한 마술 상자를 하나 사다 줬어요. 각종 그 마술 용품이 들어있는 선물 세트 같은 겁니다. 그죠? 예. 애 입이 막 이렇게 째지더라고. 예. 그 다음날부터 제가 좀 피곤해지기 시작하던데, 아침에 제가 눈 부비면서 일어나면 목사 눈앞에 딱 뜨는 게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트럼프 카드예요. 카드를 쫙 펼치고 있습니다. 아이가 와서. 펼치고, 아빠 무슨 숫자 생각해봐. 마음속으로. 안 그러면 포커 카드를 들이밀면서 원하는 카드 뽑아봐. 아이, 잠도 아직 눈곱도 안 뗐는데. 당연히 그럼 저는 속지요. 그뭐그 트릭을 다알 수가 있습니까? 아, 막 재밌다고 막 깔깔깔해요. 예. 아침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꿈에도 트럼프 카드가 나옵니다. 예. 뭐 스페이드 막 이런 거 다이아몬드. 예. 제가 이제 평정심을 되찾고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내가 지금 여기서 아침부터 뭘 하고 있는가? 인간 윤성현 무엇을 하고 있나? 그 질문이 사실 틀린 질문이에요. 목적을 찾는 질문이거든요. 사실 이 아이한테는 놀이 자체가 목적입니다. 아이와 친해지기 위한 수단으로 내가 노는 것, 그것 잘못된 거예요. 그런 의도를 가진 그것을 놀이치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일단 이름을 붙여야 했던 놀이치료. 놀이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붙이는 이름입니다. 그냥 그 자체가 놀이는 즐거운 거예요. 그 자체 목적이거든요. 아이와 게임을 하고 공놀이하고 산책을 하고요. 그 자체가 모두 목적된 행위입니다. 친구들과 수다 떨고 게임을 하는 것그 자체가 목적된 거예요. 그러니 놀이가 수단이 되는 순간은 반드시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어요? 도박 같은 것. 엄밀히 말해 도박을 하는 사람은 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도박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도박은 놀이가 아니라 노동입니다. 그 놀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됐거든요.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스포츠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예배 마치고 뭐 테니스 친다든가 축구한다든가 골프 치는 것. 놀이에요, 놀이. 선수들은 안 그래요. 그들에겐 노동입니다. 그 스포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거든요. 무언가 돈을 벌고 성공을 하고 자기 입지를 다져주는 그 수단이 된단 말입니다. 놀이 자체가 목적이 될 때에 그제서야 순수한 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순수한 놀이의 특징에는 반드시 규칙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린 아이들도요, 노는 모습을 보면 자기들 나름의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 그 별 생각 없어, 오늘 그 연합 예배인데 영화부 애들 있잖아요, 그죠? 별 생각 없어 보이고 막 자기들끼리 놀아가는 것 같잖아요. 이 교사 예배 때 선생님들 말 들어보면요, 아이들 저마다의 특징이 있고 끼리끼리 놀 때의 규칙이 있음을 듣게 됩니다. 아, 그런 규칙이 있어서 제가 들어갔을 때는 영화부실에 그냥 엉망진창이었는데 선생님들이 그러는 겁니다. 아, 나름대로 자기들의 규칙이 있다고. 예. 애들이 병원 놀이 할 때는요, 그 놀이 자체가 목적입니다. 진지해요. 말 그대로 놀기 위해 노는 겁니다. 예, 규칙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의사 역할 해야 됩니다. 누군가 환자 역할 해야 되고요. 누군가는 아이 역할 해야 되고 누군가는 엄마 역할 해야 돼요. 억지로 우는 애 데리고 가는. 그런데 아이의 두 명 역할이 겹칠 때가 있습니다. 나도 엄마 역할 하고 싶은데 쟤도 엄마 역할 하고 싶대. 둘이 타협이 안 될 때 많죠, 애들은. 한 애는 억지로 아픈 아이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경우 많이 봅니까? 한 아이가 갑자기 놀이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야, 나 이 놀이 안 할래. 재미없어. 병원 놀이 그만하고 숨바꼭질 하자. 숨바꼭질 하면 그런 일 안 생겨요? 이번에는 자기가 순례하기 싫은 아이 있어요. 나 숨바꼭질 안 할래. 재미없어. 이런 아이들 놀이를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규칙에 순응하지 않는 아이. 놀이는 놀이 자체가 목적이지만 놀이를 지탱시켜주는 규칙이 있거든요. 규칙이 존중되지 않으면 놀이가 가능해지지 않습니다. 미술에도 규칙이 있고요. 음악에도 규칙이 있어요. 공부에도 규칙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규칙을 기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화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여러 가지 기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걸 존중해야 놀이가 가능합니다. 축구는 아무 의미 없는 공놀이겠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기에 충분한 의미를 가지고 놀이가 됩니다. 그리고 놀이는 엄숙하고 진지하게 진행됩니다. 병원 놀이 하는 아이들은요, 정말 그 순간에는 자기가 의사가 된 것처럼, 자기가 환자가 된 것처럼 진지하게 행동합니다. 그런 진지함이 무너지는 순간 놀이가 파괴됩니다. 축구할 때 진지하지 않게 설렁설렁하면요, 그 사람하고 다시는 같이 축구하고 싶지 않아요. 모두 진지하게 규칙을 지킵니다. 그것 보면 축구하면 뭐 밥이 나오나 싶지만 정말 진지하게 참여해야만 놀이가 가능해집니다. 절대, 그리고 규칙을 존중해야겠죠. 절대 손으로 공 터치하지 않고 거친 태클하지 않고. 어떤 아이가 그걸 무시하고요, 자꾸 축구공을 손으로 잡게 되면 그 공놀이에서 배제되게 됩니다. 놀이가 형성되지 않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놀이에 푹 빠져있는 아이들을 사용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32절을 보니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게임을 하며 놀고 있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무슨 게임을 하고 있습니까? 32절에 예수님은 당시 그 아이들이 시장에서 즐겨하던 두 가지 놀이를 비유로 사용하고 있어요. 첫째로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이는 결혼식 놀이를 뜻합니다. 옛날 애들이랑 지금 애들 별반 차이 없어요. 우리도 어릴 때 이제 결혼식 놀이 많이 하잖아요. 네가 신랑 해라, 내가 신부 할게. 뭐 너는 아기 해라. 그렇죠? 그 놀이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이도 뭐 당시에 흔하게 하던 아이들이 하던 그 장례식 놀이였습니다. 우리도 장례식 놀이 하잖아요. 저도 어릴 때 친구들과 뭐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면서 막 그 곡소리 흉내 내면서 막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예, 각설이 흉내도 내고. 이런 놀이를 지금 대표적인 놀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시장에서 하던 아이들 뭐 결혼식 놀이하고 놀고 장례식 놀이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놀이가 지금 성립되고 있습니까?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니까 참여자가 놀이의 규칙을 지키지 않거든요. 숨바꼭질 하자 하니까요, 자기는 순례하기 싫다고 다른 놀이 하지. 병원 놀이 하자니까 자기는 환자하기 싫다고 다른 놀이 하지. 축구하자고 하니 자꾸 공을 손으로 잡으려 합니다. 그런 사람과 같이 놀 수가 없어요. 본문 32절에서 예수님이 묘사한 아이들은 같이 놀 수 없는 아이들입니다. 더 이상의 놀이가 불가능해져요. 결혼식 놀이하자고 아이가 신나가지고 결혼식 때 하는 연주 피리를 불고 있는데요. 신부 역할이든 신랑 역할이든 어쨌든 여튼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역할이라고 하기 싫어서 이 피리를 불고 있는데 춤을 추지 않아요. 순례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럼 더 이상 결혼식 놀이는 안 돼요. 장례식 놀이하자고 하면서요. 그러면 이번에는 막 곡소리를 내고 있는데 아무도 우는 역할에 장단을 쳐주지 않아요. 그 놀이 재미없대요. 다른 놀이 하지요. 그럼 더 이상 장례식 놀이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 하니까 같이 놀 수 없다는 말입니다. 같이 놀기 싫다는 말이에요. 고스톱 치는데요. 피박에 광박 터지면 몇 배입니까? 빨리 4배 하는 게 맞죠. 그죠? 내가 당하면 기분 나쁘지만 그래도 그 규칙을 존중하기에 밤늦도록 친척들과 놀 수 있고요. 4배로 꾸어줄 수 있습니다. 쌍피 욕심내다가 꼭 똥 싸는 경우 있어요. 그죠? 뻥 나가지고. 우리 확 담요 엎어버리고 싶지만 참는 이유는 그래도 같이 놀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못 알아듣는 애들도 있을 텐데 나중에 옆에서 어른들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지금 아주 목사님이 건전한 놀이 용어를 사용한 거라고. 그죠? 예. 이렇듯 지금 예수님이 32절에서 아이들의 놀이 비유를 사용하신 까닭은요. 사실 우리 처음에 말씀드린 요한 호이징하의 이론을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놀이는 그 자체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거든요. 그런 인간을 정의할 때 놀이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호이징하의 이 이론은 오늘 본문을 보는 우리의 안목을 넓혀줍니다. 예수님께서 대체 장터에서 결혼식 놀이하고 장례식 놀이하고 있는 아이들의 비유를 사용한 까닭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지요. 바로 이런 진리에도 똑같은 놀이가 가진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그 자체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된다라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이를 철저히 구분했습니다. 진리를 구하는 자들은 철학자라고 했지만 진리를 팔아서 밥 먹고 사는 사람은 즉 진리를 수단 삼는 이들은 소피스트라는 다른 용어를 사용해서 불렀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진리는 늘 누군가의 수단이 되어왔습니다. 표면적으로 진리를 팔아서 먹고 사는 종교인들만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는 평범한 대중들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종교인들만이 진리를 수단으로 삼아서 돈이나 성공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얼마나 다양한 형태로 진리를 수단 삼는지 몰라요. 우리 어린 자녀들도 사실 예외 아닙니다. 정말로 진리에 대한 목마름으로 이 세상의 비밀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으로 학문을 추구하고 있는가 돌이켜봐야 할 겁니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지. 사실 공부 자체가 목적이 되면요. 그것이 놀이와 같은 특성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우리 그 수단으로 공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부모님 기쁘게 해줄 수단으로 공부하고요.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단으로 공부하고 좋은 직장, 좋은 여자친구, 남자친구 얻기 위한 수단으로 공부합니다. 그러니 공부 자체가 가진 가치를 발견하기 어려울 때 있습니다. 몸이 뒤틀리죠. 그때부터는. 무언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지혜를 얻었다는 가치에 감탄하기보다는 내 학점이 몇 점이 되는지, 내 점수가 몇 점인지 눈이 벌개집니다. 그게 다 수단 삼아서 그래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수단될 수 있습니까? 끄덕끄덕거리면 안 됩니다. 그죠? 수단되는 순간 그 변질됩니다. 결혼 잘해서 인생 펴보겠다는 그런 자세를 전문용어로 혼테크라고 하더라고요. 이 재테크를 변형시켜가지고. 목적이 있어요. 그죠? 예, 돈 많은 집안에 가서 손에 물 안 묻히고 편안하게 살아보겠다. 수단이 사랑이 뭐 되는 거죠. 물론 그런 것도 뭐 사랑이 아니라 할 수 없어요. 변질돼서 그렇지. 사실 사랑은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진리와 같아요. 사랑을 하게 되면 이 사랑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어야겠다. 어떤 목적을 이루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 관계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연인들을 보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사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너무 기뻐서 일상의 불편을 초래하니까 그만두자. 너무 슬퍼서 불편하니까 그만두자 이러지 않아요. 사랑 자체가 목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수단될 때는 다르지요. 그만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언제요? 목적에 도움이 안 될 때. 목적에. 사랑의 목적이 노년에 편하고 걱정 없이 사는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아니면 남편이 빚쟁이가 됐다. 그럼 그만두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사랑을 뭐라 합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수단인데 모든 것을 어떻게 참을 수 있어요? 못 참아요. 자기 목청에 방해가 되면은 못 참습니다.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그 자체가 목적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니면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딜 수 없어요. 수단이 되는 순간 목적에 방해가 되면 가차없이 버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수단되면 가진 핑계를 대서라도 언젠가는 내팽개치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참된 놀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현상이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정반대의 스타일이었어요. 33절 보니까 요한의 스타일이 나오죠. 아주 좀 엄격한 스타일입니다. 그죠? 세례 요한은 떡도 먹지 않았대요. 그럼 보통 뭐 먹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메뚜기하고, 그죠? 꿀, 그죠? 메뚜기하고 꿀을 먹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 빵도 먹지 않고, 그죠? 포도주, 즉 술도 입에 대지 않았답니다. 요한은 되게 금욕적인 스타일의 사람이었습니다. 음식도 절제하고요, 술도 입에 대지 않고. 뭐 옷도 사실 단벌 아니었습니까? 단벌, 그죠? 단벌 신사 같죠. 신사라고 하면 좀 그런가? 우리 가운데도 사실 그런 스타일의 신앙인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이들을 손가락질하며 당시에 비웃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지요?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요즘은 뭐 사실 이런 사람을 들어서 귀신 들렸다 이런 표현 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에 뭐라 하겠습니까? 뭐 고리타분하다, 그죠? 아, 뭐 꼰대 같아, 뭐 그죠? 뭐 율법주의적이다, 아, 뭐 보수 꼴통이다, 뭐 깝깝하다, 뭐 이런 식의 비난을 할수 있을 겁니다. 34절에 보면 이제 요한과 정반대 스타일의 신앙인이 나옵니다. 예수님 본인 스스로를 자기가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죠? 재밌는 지점입니다. 이제 예수님 스스로가 내 스타일이 참 세례 요한과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요한과 달리 자기 스스로를 표현하면서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즐긴다라고 번역된 말은요, 만취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그 주량이 상당하셨어요.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 말이 좋게 번역해서 친구라는 말이지요. 당시 표현으로 말하면 똑같은 놈이다 이 말인 겁니다. 너도 죄인이고 너도 세리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친구로 소개되고 싶어요? 좀 괜찮은 사람 친구로 소개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뭐 인맥 자랑도 하고 우리 그러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절제한다고 비난하더니 예수님에게는 너 세리와 죄인이다라고 비난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은 뭡니까? 이 사람들은. 같이 놀기 싫다는 겁니다.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놀이 자체가 싫은 아이는요, 결혼식 놀이해도 싫어요. 장례식 놀이해도 싫어요. 하나님 싫은 사람은 세례 요한 스타일도 싫어요. 그냥 예수님 스타일도 싫은 거예요. 그걸 예수님 절묘한 비유를 사용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호의징아의 놀이 이론 같은 건 모르셨겠지만 사람의 마음의 핵심을 뚫어보신 거지요. 어떤 사람은 교회가 너무 하지 마라 한다 싫어해요. 술, 담배 한다 뭐라 하고, 금식하라 한다고 뭐라 하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요, 반대 스타일의 교회 가면은 잠잠하고 만족할 것 같지요? 안 그래요. 웃는 분들 계시는 거 보니까 안 그런 거잘 아시네. 반대 스타일에 가면요, 오히려 이 교회는 경건한 맛이 없대. 아, 지는 뭐다 하면서, 자기가 막 비판해. 이 교회는 기도 안 하고 놀러 다니고 막, 목사가 막 술집에 앉아 있고 막, 저 만나고 술집에서, 아, 같이 한잔하십시다 하고. 이런 자들은 그 진리 자체가 싫은 거예요. 놀이 자체가 싫은 아이들은 결혼식 놀이도 하지 않으려 하고요, 장례식 놀이를 하지 않으려 해요. 곡을 해도 울지 않으려 하고요, 결혼식 날 피리를 부는데도 춤을 추려 하지 않습니다. 진리 자체가 싫으면 세례 요한 스타일도 싫고요, 예수님 스타일도 싫은 거예요. 금욕하며 절제하는 스타일은 귀신이 들린 것 같아서 싫고, 마음껏 먹고 취해서 쓰러지며 즐기는 스타일은 세리와 죄인과 같아서 싫은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초대한 놀이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놀이도 싫어, 세례 요한처럼 노는 것, 저 놀이도 싫다, 예수처럼 노는 것. 그냥 그 놀이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 사람과 놀기 싫은 거예요. 사람이 싫으면 그래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들어요, 싫은 사람하고 먹으려 하면은 안 넘어갑니다. 안 가고 말지. 무슨 특급 호텔 식사에 초청을 받았다 해도요, 내하고 같이 먹어야 되는 사람이 꼴보기 싫은 사람이면요, 안 가요. 무슨 뭐밥못 먹어갖고 죽은 뭐 귀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뭘 보기 싫은 사람하고 밥을 먹어. 컵라면을 먹어도요, 같이 있으면 신나는 사람하고 먹게 되면 진수성찬 부럽지 않습니다. 스타일이 진리 자체를 변형시킬 수 없어요. 무슨 게임을 하는지, 숨바꼭질을 하는지, 병원놀이를 하는지가 진리 자체를 변질시킬 수 없어요. 이것이 본문 결론 35절 말씀입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세례요한의 스타일이든 예수의 스타일이든 상관없이 지혜의 자녀들, 즉 지혜 자체를,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이 옳다는 사실을 보여줄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노는 사람들은 그 놀이가 어떤 형태가 되었든, 그것이 결혼식이든 장례식이든 고스톱이든, 그 놀이가 세례요한 스타일로 아주 엄중하고 절제된 스타일이든, 안 그럼 예수 스타일로 아주 자유롭고 분방한 스타일이든, 하나님이 옳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그렇기에 지상의 모든 교회는 각기 저마다의 스타일로 우리 하나님이 옳다는 점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순복음이 틀린 것 아니에요. 침례교가 틀리고 뭐 장로교가 틀리고 감리교가 틀린 것 아니에요. 예배 때 드럼 치고 뭐 댄스 하는 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놀이의 종류예요. 게임의 종류예요. 하나님과 놀고 싶은 사람은 어떤 종류의 게임이든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에 따라 참여하고 즐기면 그만이에요. 그 외에 목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노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 그 자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수단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수단 삼는 사람 결국 널뛰게 하다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몸 아플 때는 순복음 가야 잘 낫는다더라. 거기 가면 낫는다 카더라. 거기 가서 어느 권사를 찾아가서 기도를 받으라. 그런 거좀 하지 마세요. 지식을 쌓으려면 뭐 장로교 가야 된다. 거기 가면 성경 공부 좀 깊이 한다더라. 사회 봉사하려면 감리교 가야 한다더라. 하나님 수단 삼으면요, 결국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수단 될수 없거든요.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사랑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어쩔 건데라는 질문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놀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라는 질문 나오지 않아요. 그 자체로 옳다함이 증명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 수단 삼지 마세요. 비참해져요. 그 순간 은혜가 사라지고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진리를 수단 삼지 마세요. 그 순간 우리가 속물됩니다. 사랑을 수단 삼지 마세요. 그 순간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장애자와 같은 신세가 됩니다. 무엇보다 놀이를 수단 삼지 마세요. 우리 삶에 기쁨이 죄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노는 것입니다. 논이는 것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노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기쁨이며 우리 삶의 유일한 의미입니다. 다른 목적이 있는 사람은 놀이 자체에 집중 못해요. 돈 따는 데 집중합니다. 이것 끝내고 저것 해야 되는데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절제된 모습대로 못마땅하고 예수는 그런 자유분방한 모습대로 못마땅해 보입니다. 인생의 평안을 바라고요. 아니면 건강과 형통함을 바라는 마음으로, 아니면 자녀와 가족들의 구원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놀이에 참여하지 마세요. 놀이가 수단되는 순간 반드시 내 마음에 하나님 배신하는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냥요, 하나님과 노는 순간을 즐기세요. 그 놀이의 규칙을 존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유일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를 살든지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과 신나게 놀면서 그분과의 교제,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세례요한 스타일은 고리타분한 스타일 때문에 싫고 예수 스타일은 무절제해 보이기 때문에 싫다는 핑계로 진리 자체를 거부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또한 저들에 물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다면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자체를 즐기며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욕심들이 있고 마음속에 바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수단 삼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 한평생 즐겁게 놀며 살다가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삶을 복주시옵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